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한국과 이탈리아에서 온 모든 승객을 대상으로 의료검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한국과 이탈리아 전역의 모든 공항에서 미국행 직항편으로 오는 승객에 대해 모두 의료검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승객들이 탑승하기 전에 공항에서 다양한 발열 검사가 있을 것이라며 미국에 도착해서도 이런 검사가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교통안전청은 한국과 이탈리아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모든 항공편에서 38도 이상의 발열이 있는 승객은 탑승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오늘 현재 5,600여 명의 감염 사례가 확인됐으며 이 중 33명이 숨졌습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로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세계 수십 개 나라와 지역에서 현재까지 12,000명 이상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20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오늘 현재 100명 이상의 감염 사례가 확인됐고 캘리포니아와 워싱턴주 등에서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란은 지금까지 2,900여 건의 확진자가 확인됐으며 92명이 숨졌습니다. 이탈리아는 2,5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왔으며 79명이 숨졌습니다. 중국에서는 8만여 명이 바이러스에 감염됐고 사망자는 약 3,000명에 달합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증하고 있는 나라들로의 여행 규제를 확대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14개 주에서 열린 슈퍼 화요일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9개 주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CNN 방송은 14개 주와 미국령 사모아에서 실시된 경선에서 미 동부 시간 4일 현재 바이든 전 부통령이 텍사스와 엘라바마, 아칸소, 노스캐롤라이나, 오클라호마, 테네시, 버지니아 등 남부 7개 주와 매사추세츠와 미네소타 등 9개 주에서 승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메인주에서는 개표율 81%가 진행된 가운데 바이든 부통령과 샌더스 의원이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대의원 수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와 콜로라도, 유타, 보몬트 등 4개 주에서 승리했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은 미국령 사모아에서만 이겼습니다. 한편 슈퍼 화요일 경선 이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쟁은 바이든 전 부통령과 샌더스 의원의 양강 구도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아프가니스탄 무장반군 조직 탈레반 지도자와 전화통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탈레반 지도자와 통화했다며 우리는 좋은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폭력이 없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며 우리는 폭력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탈레반은 지난달 29일 19년간의 전쟁 이후 아프가니스탄의 분쟁을 종식하기 위한 평화협정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탈레반은 협정 서명 이틀 만에 아프간 정부군에 대한 공격에 나섰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터키가 시리아 북서부 이들리브 지역에서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 협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의 RIA 통신은 오늘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을 인용해 이들리브 지역에서 매일 러시아 공군 기지를 공격하고 있는 시리아 반군을 터키가 돕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또 터키가 국제법을 위반했고 이들리브 지역에서 터키군의 배치를 계속 늘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의 이 같은 주장은 모스크바에서 내일 열릴 예정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나왔습니다. 유럽연합 EU가 터키의 국경 개방으로 난민이 몰려들고 있는 그리스에 약 7억 8천만 달러의 재정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어제 터키와 그리스 국경 지역을 둘러본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4일 수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운영입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ADHD는 미국 어린이들에게 가장 흔하게 진단되는 정신건강 장애입니다. 약 600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ADHD 진단을 받았는데요. 이 질환이 있는 아이들은 집중하기 힘들고 충동적인 행동을 잘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최근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ADHD 진단을 받는 흑인 아이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흑인 아이들이 ADHD나 다른 학습장애로 진단받을 가능성이 백인 아이들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건데요. 이번 연구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3세에서 17세 아동 2만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적인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흑인 아이들의 17%, 백인 아이들의 15%, 라틴 아메리카계 아이들의 12%가 ADHD 진단을 받았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ADHD가 흑인 어린이들에게서 더 흔하게 나타나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오랫동안 흑인 아이들은 제대로 진단받지 못했고요. 또 납중독이나 저체중 아기처럼 ADHD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높다고 합니다. 새로운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보고서에 따르면 가난한 가정에 사는 아이들이 부유한 가정의 아이들보다 ADHD나 다른 학습장애를 진단받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하는데요. 또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을 받은 부모의 자녀들이 ADHD 진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ADHD는 약물요법과 행동요법으로 치료 가능하다고 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대선 특집 방송, 미국 대선 ABC가 이어집니다. 세 번째 시간으로 미국 연과 대선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많은 기대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을 맞은 이곳 워싱턴은 현재 기온 9도로 화창한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은 내일 대체로 맑겠고 평안도 북부와 함경도 북부는 오전까지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8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1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2에서 3미터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4도에서 영상 5도, 신의주 영하 5도에서 영상 6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3도에서 영상 7도, 함흥 영하 3도에서 영상 9도, 청진 지역은 영하 2도에서 영상 6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토니 베넷의 노래입니다. 좋은 삶이란 자유롭게 미지를 추구하는 거예요. 가슴 아픈 일들처럼 뭔가 배우려면 혼자 마주서야 하죠. The Good Life 첫 곡으로 들어보겠습니다.
Oh, the good life full of fun seems to be the ideal. The good life lets you hide all the sadness you feel. You won't really fall in love, for you can't take the chance. So please be honest with yourself. Don't try to fake romance. It's the good life to be free and explore the unknown. Like the heartaches when you learn you must face them alone. Please Please remember, I still want you. And in case you wonder why, well, just wake up, kiss the good life goodbye.
Alive in the news.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석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프간 무장단체 탈레반 지도자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이란의 우라늄 저장량이 핵합의 상한선의 5배에 달한다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지적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도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다시 강조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탈레반 지도부와 전화통화를 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3일 아프간 무장조직 탈레반 지도자인 물라 압둘가니 바라다르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약 35분간 통화를 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현직 미국 대통령이 탈레반과 직접 전화통화를 한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도 밝혀졌나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을 출발하기 전에 기자들에게 양측의 통화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탈레반 지도자와 매우 좋은 대화를 나눴다. 양측 모두 폭력을 원하지 않고 그곳에 폭력이 없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지켜보자고 덧붙였습니다.
바라다르라는 사람은 어떤 인물입니까?
네, 그동안 전면에서 미국과 탈레반 간의 협상을 주도해온 인물로 탈레반 조직을 창립한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립보건원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이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바라다르와 좋은 대화를 나눴고 두 사람이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탈레반 측에서도 이를 확인했나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나오기 전에 탈레반 대변인이 트럼프 대통령과 물라 바라다르가 전화로 대화를 나눴다고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화 내용에 있어서 탈레반 측의 얘기는 조금 다른데요. 탈레반 측 주장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바라다르에게 당신들은 매우 용감한 사람들이고 매우 위대한 나라를 갖고 있으며 당신들이 나라를 위해 싸우는 걸 이해한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철수시킬 방침인데요. 이에 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다르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19년이나 그곳에 있었다면서 이는 매우 긴 시간이고 이제는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아프간에서 외국군이 철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는 게 탈레반 대변인의 말인데요. 현재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바라다르의 대화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과 탈레반 간의 역사적인 휴전협정이 체결된 이래 전격적인 전화통화가 이뤄진 거군요.
네, 미국과 탈레반은 약 1년 반 정도 협상을 벌여왔는데요. 지난달 중순 먼저 7일간의 휴전기간을 가진 데 이어서 2월 29일 전격적으로 휴전협정을 체결하면서 18년 넘는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전쟁을 종식하는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날 기자회견을 갖고 이에 대한 소감을 밝혔는데요. 들어보시죠.
Had tremendous success in Afghanistan in the killing of terrorists, but it's time.
네, 미군은 아프간에서 수많은 테러 분자들을 퇴치하면서 너무나 훌륭한 성공을 거뒀지만 이제는 아프간에서 철수해야 할 시기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제는 미군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에는 미군이 얼마나 주둔하고 있습니까?
네, 약 13,500명 선인 걸로 알려졌는데요. 양측 협정에 따르면 앞으로 135일 안에 이를 8,600명 선으로 줄이고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동맹군도 14개월 안에 모두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또 아프간 정부가 억류하고 있는 5,000명 정도 되는 탈레반 포로들을 석방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럼 그 대가로 탈레반은 어떤 걸 약속한 건가요?
네, 탈레반은 알카에다 같은 극단주의 테러 단체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격한 무장 조직들이 테러 분자들을 모집하고 훈련하는 일, 또 불법 자금을 조성하지 못하게 해서 이 테러 단체가 아프간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막고 폭력 종식을 위해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프간에서는 여전히 폭력 사태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 CNN은 아프간 내무장관의 말을 인용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탈레반 지도자와 전화통화를 한 3일 하루 동안만도 탈레반이 33건의 공격을 자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민간인 적어도 6명이 사망하고 14명이 다친 걸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탈레반 간의 협상에서 아프간 정부는 참여하지 않은 건가요?
네, 탈레반이 아프간 정부와 함께 협상에 참여하는 걸 거부했기 때문에 일단 미국과 탈레반이 먼저 협상을 하고 이어서 탈레반과 아프간 정부 간의 협상을 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3일 기자들에게 탈레반 지도부와의 통화 사실을 알리면서 지금 아프간 정부와 탈레반이 협상을 하고 있으니까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아프간에서 이렇게 계속 폭력이 자행되고 있는데 미군이 철수하면 아프간이 더 불안정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간에서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Happen, we'll go back. I let the people know we'll go back and we'll go back so fast and we'll go back with a force.
네, 아프간의 상황이 다시 나빠지면 언제든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의 중진 의원인 린지 그레엄 상원 의원은 2일 현지에서 다시 폭력 사태가 고조되는 걸 우려하면서 아프간이 테러의 온상지가 되지 않도록 모든 협정 내용을 반드시 지켜야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유엔이 이란의 핵 저장량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군요.
네, 유엔 산하 국제 원자력 기구 IAEA가 3일 이란 핵합의 관련국들의 이란의 핵합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현재 이란의 저농축 우라늄 저장량이 합의 상한선보다 5배가량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들어볼까요?
네, 이란의 저농축 우라늄 저장량이 지난 2월 19일 기준으로 약 1020kg이었습니다. 지난 2015년 이란이 서방 국가들과 맺은 핵합의에 따르면 이란은 약 200kg의 저농축 우라늄만 보유해야 합니다.
이란이 전부터 계속 우라늄 저장량을 늘려왔죠?
네, 맞습니다. IAEA는 지난해 11월에도 관련 보고서를 제출했는데요. 당시에는 약 370kg을 저장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때와 비교하면 약 3배 정도 증가한 겁니다.
우라늄 저장량도 문제지만 농축의 정도는 무기로 전용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농축의 정도는 어떻습니까?
네, 핵폭탄을 제조하려면 90%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이 필요한데요. 현재 이란의 우라늄 농축 정도는 4.5%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농축 정도가 20% 정도가 되면 그 이상 끌어올리는 건 비교적 쉬운 걸로 알려졌는데요. 우라늄 저장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시간을 축시키는데 용이하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이란이 핵시설 접근도 거부하고 있다고요?
네. IAEA는 이 보고서에서 지난 1월 하순에 이란 정부에 미신고 시설 두 곳에 대한 사찰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밝혔습니다. IAEA가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의심했기 때문에 사찰을 요구했는지는 분명치 않은데요. 하지만 IAEA는 보고서에서 이란에 전폭적인 협력을 재차 요청했습니다.
보고서에서 또 주목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네, 이란이 핵 연료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심 분리기 수를 급속히 늘리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보고서는 이란 정부가 지난 몇 달 동안 포르도 등 핵시설에서 약 1,000개에 달하는 원심 분리기를 재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포르도 지하 핵시설의 경우 이란 핵합의에서 농축활동이 금지된 곳입니다.
미국이 지난 2018년 핵합의에서 탈퇴한 이후 이란은 단계별로 계속 핵합의 이행 수준을 낮추고 있는데요. 다른 핵합의 관련국들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미국을 제외하고 영국과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와 이란이 지난달 말에 이 차관급 회의를 열었는데요. 별다른 타결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제재를 복원함에 따라서 나머지 합의국들이 합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국제사회가 이란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요?
네, 오는 9일 빈에서 열리는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협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국제사회가 이란에 대한 제재를 풀면 모든 합의사항을 다 준수할 것이고 IAEA와도 협력을 계속할 거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는 7월에 일본 도쿄에서 하계 올림픽이 열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탓에 올해 올림픽이 예정대로 열릴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이에 관련해서 생각을 밝혔군요.
네, 3일 스위스 로잔에서 IOC 이사회가 열렸는데요. 여기서 성명이 나왔습니다. IOC 이사회가 2020 도쿄올림픽의 성공을 완전하게 확신한다는 내용인데요. 2020 도쿄올림픽은 7월 24일부터 8월 9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우려해서 올림픽을 연기하거나 취소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IOC가 이런 요구에 선을 그은 거군요.
네, 맞습니다. IOC 성명은 이와 관련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나온 방안에 관한 보고를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IOC와 도쿄시, 일본 정부,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관여해서 지난 2월 중순에 합동 대책반을 만들었다면서 도쿄올림픽을 안전히 치르기 위해 나온 모든 방안에 감사하고 이를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OC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비하고 있다는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IOC 이사회는 바이러스와 관련된 WHO의 지침을 계속 따를 거라면서 WHO의 협조와 지원에 고맙다고 밝혔습니다.
IOC의 방침이 이렇다면 도쿄올림픽에 참가할 나라들은 계속 준비를 해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IOC 이사회는 선수들에게 계속 올림픽 준비를 하라고 권했습니다. 이사회는 이와 관련해서 선수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진행 상황을 제공하는 등 올림픽에 나올 선수들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올림픽을 위해 거액을 쏟아부은 일본 쪽에서도 여전히 올림픽을 예정대로 강행한다는 입장인 걸로 아는데요.
네.
일본 쪽에서 이와 관련해서 새로 나온 말이 있습니까?
네, 하시모토 세이코 일본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담당상이 3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나와서 증언했는데요. 이번 올림픽 연기 문제와 관련해서 계약에는 대회가 2020년 중에 개최되지 않을 경우 IOC가 올림픽을 취소할 권리를 지니는 것으로 쓰여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시모토 담당상은 그러면서 이는 2020년 안에 대회를 연기할 수 있는 걸로 해석된다고 밝혔습니다.
올림픽을 미룰 수 있지만 이게 해를 넘길 수는 없다는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시모토 담당상은 조직위원회 IOC 도쿄도가 올림픽을 7월 24일에 개최하는 걸 전제로 모든 힘을 다하고 있고 국가로서도 확실하게 지원을 다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선수나 관객이 안심할 수 있고 안전한 대회가 되도록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해서 환경을 만드는 게 정부의 큰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감염 확대 방지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오종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14개 주에서 민주당 대선 예비선거를 동시에 진행한 슈퍼 화요일의 결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남부 지역을 석권했습니다. 하지만 서부 지역에서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승리했는데요. 자세한 내용과 함께 향후 경선 전망까지 종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전격 인하한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슈퍼 화요일 결과가 나오고 있군요.
네, 3일 14개 주와 남태평양의 미국령 사모아까지 총 15개 지역에서 민주당 대선 예비선거를 동시 진행했는데요. 4일 아침 현재 이 승자가 확정된 것도 있고 개표 집계 중인 것도 있습니다. 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양강 체제에 어떤 변화를 줄지 결과가 주목됐는데요.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다수 지역에서 승리하면서 앞서 나가게 된 양상입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어떤 지역들에서 이겼습니까?
네, 이 시간 현재 총 9개 주에서 승리를 확정했습니다. 특히 남부 지역의 대다수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요. 텍사스와 오클라호마, 아칸소, 테네시, 엘라베마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주 등입니다. 이들 남부 지역은 흑인 인구가 많은데요. 이 소수 인종 사회의 지지가 바이든 전 부통령한테 쏠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개 주 가운데서 9곳을 가져가는 건데요. 바이든 전 부통령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이번 승리를 발판으로 앞으로 계속될 경선에서 최종 후보가 될 것을 자신했습니다. 11월 대선에서 민주당을 대표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물리치겠다고 이날 밤 지지자들한테 약속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They'll call Super Tuesday for nothing. 괜히 슈퍼 화요일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면서 오늘 우리가 엄청난 승리를 거뒀다고 말했는데요. 이 같은 기세를 몰아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나가도록 짐을 싸게 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남부 지역 외에 바이든 전 부통령이 또 이긴 곳이 어딘가요?
네, 수도 워싱턴 DC에 접해 있는 버지니아주에서도 바이든 전 부통령이 승리했습니다. 이 버지니아주는 선거 때마다 이 현안에 따라 지지 성향이 각각 바뀌는 스윙 스테이트, 그러니까 경합주인데요. 버지니아 유권자들이 이번에는 강한 진보 성향의 샌더스 의원보다 온건 중도파인 바이든 전 부통령을 택한 겁니다. 이 밖에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출신 지역인 매사추세츠주도 바이든 전 부통령이 가져갔는데요. 또 얼마 전에 경선을 포기한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의원 출신지인 미네소타주에서도 바이든 전 부통령이 승리했습니다.
샌더스 의원 쪽의 상황도 살펴보죠.
예, 샌더스 의원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승리가 유력한 상황이고요. 이 밖에 유타와 콜로라도를 비롯한 서부 지역에서 승리를 확정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는 대의원 수가 416명으로 이번 슈퍼화요일 참가 지역 중에 가장 많은데요. 이 승리한 지역 수는 샌더스 의원이 바이든 전 부통령보다 적지만 캘리포니아를 가져가게 되면 이 대의원 수를 상당히 만회하게 됩니다.
샌더스 의원의 반응은 어떤가요?
예, 샌더스 의원도 역시 최종 후보 지명을 받을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날 밤 지지자들한테 계속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But tonight I tell you with absolute confidence we are going to win the Democratic nomination.
우리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쟁취할 것이라고 절대적인 확신으로 말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샌더스 의원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 이라크 전쟁에 찬성하고 복지 혜택 축소 정책을 벌였다고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선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을 눌러앉히도록 서민과 중산층을 위하는 자신과 함께 끝까지 싸우자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의회 결과가 나온 곳이라면 어딜까요?
예, 텍사스주가 좀 의외로 꼽히고 있습니다. 텍사스는 캘리포니아 다음으로 대의원이 많은 곳인데요. 앞선 여론조사에서는 샌더스 의원이 크게 앞선 걸로 나왔었지만 실제 투표 결과 바이든 전 부통령이 승리했습니다. 이 텍사스를 바이든 전 부통령이 가져가면서 전체 승부가 기울게 된 겁니다.
텍사스가 여론조사 결과와는 달리 바이든 전 부통령 쪽으로 간 이유가 뭘까요?
예, 젊은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초 샌더스 의원 쪽에서는 이 진보 성향이 강한 30세 이하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많이 나와야 이번 슈퍼화요일을 전체적인 승리로 가져갈 수 있다고 봤는데요. 그래서 특히 2016년 대선 때보다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했습니다. 하지만 에디슨 리처치가 실시한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어느 한 주에서도 4년 전보다 30세 이하 투표율이 높아진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계속해서 슈퍼 화요일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예비 후보들은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예, 이번에 처음 예비 선거에 참가한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은 미국령 사모아 단 한 곳에서 승리했습니다. 이날 밤 지지자들한테 한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And this is a campaign to bring our country back together and put the united back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이번 선거 운동은 우리나라를 다시 통합시키는 기회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5억 달러 가까운 돈을 이 블룸버그 전 시장이 광고비 등에 쓴 데 비하면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봤다고 주요 언론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받은 블룸버그 전 시장,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예, 경선 포기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대선 경쟁이 앞으로 블룸버그 시장이 계속 남아있을지 여부를 재평가하는 중이라고 AP통신이 이날 전했는데요. 이 블룸버그 전 시장은 최근 전국 지지율이 크게 높아지면서 이번 슈퍼화요일의 최대 변수로 주목받았습니다. 이 바이든 샌더스 양강 구도를 흔들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됐었는데요. 하지만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오자 이런 상태로 계속 가야 할지를 고민하게 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 고민을 블룸버그 전 시장이 확인을 했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블룸버그 전 시장은 3일 밤 기자들한테 경선을 포기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말했는데요. 이기기 위해서 경선에 참여했다면서 7월 전당대회까지 계속 선거운동을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밖에 예비 후보들은 또 누가 있나요?
예,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과 털시 게바드 상원의원이 남아있는데요. 게바드 의원은 미국령 사모아에서 대의원을 단 한 명 확보하는 데 그쳤습니다. 아, 그런데 그보다 주목할 부분은 워런 의원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점인데요. 워런 의원은 예비선거 개시 전만 해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과 함께 양강으로 꼽혔었습니다. 하지만 경선이 거듭될수록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워런 의원이 이번 슈퍼 화요일에서 이긴 지역이 있습니까?
한 곳도 없습니다. 이 출신 지역인 매사추세츠주도 바이든 전 부통령한테 빼앗기면서 승자가 되지 못했는데요. 워런 지역은 매사추세츠주에서 샌더스 의원한테도 밀리면서 3위에 그쳤습니다.
워런 의원 본인의 입장은 어떤가요?
예, 끝까지 경선에 남아서 승부를 겨루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밤 다음 예비선거가 열리는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유세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So here's my advice. Cast a vote that will make you proud.
여러분한테 조언합니다.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를 투표를 해달라 이렇게 말한 건데요. 자신이 지지자들을 부끄럽지 않게 하겠다면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대선 경선 종합순위 살펴보죠.
네, 지금까지 선두를 달리던 샌더스 의원을 이번 슈퍼화요일을 통해서 바이든 전 부통령이 제압한 상황입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4일 아침 현재까지 확정된 대의원 수에서 총 379명을 확보해서 1위로 떠올랐는데요. 샌더스 의원은 315명을 차지하면서 2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그 다음은 워런 의원이 25명, 블룸버그 전 시장이 6명, 개바디 의원이 1명입니다.
대의원을 얼마나 많이 확보해야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는 건가요?
예, 총 1,991명을 확보해야 됩니다. 7월 전당대회에 참가할 전체 대의원의 과반인데요. 앞으로 6월까지 계속될 각 지역 예비선거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이 상승세를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 샌더스 의원이 반등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 일정은 오는 10일 미시간과 아이다호, 서부 해안의 워싱턴주를 비롯한 6개 지역에서 예비선거를 동시에 치릅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페드가 기준금리 인하를 전격 단행했군요.
네, 미국의 중앙은행 격인 연준이 3일 성명을 내고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기준금리는 1%에서 1.25%대로 내려앉았습니다.
기준금리를 인하한 이유가 뭔가요?
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가운데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성명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경제 활동의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파월 의장은 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경제를 지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수단과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미국 경제의 기초는 여전히 견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하 발표가 나온 시점이 통상적인 시점과 좀 다르다고요?
그렇습니다. 보통 연준은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직후에 금리 인상 여부를 발표하는데요.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2주 뒤에 이 회의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전격적으로 이 회의에 앞서서 금리 인하를 발표한 겁니다. 연준이 회의를 앞두고 금리 인하를 단행했던 것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입니다.
금리 폭도 평소보다 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보통 연준은 금리를 올리거나 내릴 때 보통 0.25%포인트로 조절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0.5%포인트로 크게 낮췄습니다. 금리를 인하하면 국민들이나 기업들이 적은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기 때문에 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현 상황에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요?
현재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여러 공장이 문을 닫고 또 여행업체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금리 인하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불안한 시장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주식시장도 곤두박질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 때문에 미국뿐 아니라 세계 증권시장이 큰 낙폭을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금리 인하 단행에 대한 기대감으로 최근 반등세로 돌아섰습니다. 2일 미국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1,300포인트가량 치솟았는데요. 지난 2009년 이후 최대 상승폭이었습니다. 또 스탠다드앤푸어스 500지수도 3일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낮춘 게 얼마 만입니까?
예, 지난해 세 차례의 금리 인하를 단행한 이후에는 처음입니다. 연준은 세 차례 금리를 내린 이후 작년 12월과 올해 1월에는 두 번 연속으로 동결시켰는데요. 지난 1월 말 연준은 금리 유지를 발표하면서 노동시장이 여전히 강하고 미국의 경제활동 또한 적정한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가 계속 있었다고요?
네,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금리 인하를 계속 연준에 요구해왔습니다. 이 일에도 인터넷 트위터를 통해서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이 훨씬 더 공격적이라면서 미국이 더 낮은 금리를 갖지 않으면 불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리고 3일 연준의 금리 인하 발표에 트럼프 대통령은 또다시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연준은 금리를 더 완화해야 되고 다른 나라 경쟁자들과 맞춰가야 한다면서 추가 완화와 인하를 촉구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현재 미국 내 많은 지역에서 코커스나 프라이머리를 통해 각 당 대선 후보를 뽑는 예비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비선거가 진행되는 지역에는 미국 내 50개 주뿐만 아니라 이른바 미국령도 있는데요. 미국 대선 ABC, 오늘은 미국령과 대선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6년 7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 미국령 사모아에서 온 대의원들도 참석했습니다.
Madam Secretary, American Samoa cast its votes according to the committee rules on pledged delegates. 3 for Bernie Sanders. And
이들은 이날 전당대회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를 뽑는 데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사모아 주민들은 정작 이해 11월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American Samoa.
Mr. Chairman.
Nine delegates.
The territory of American Samoa in the southernmost reaches of US soil.
사모아뿐만 아니라 미국령에 사는 주민들은 미국 시민이더라도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미국령은 미국 영토이긴 하지만 정식 주가 아닌 곳들을 말합니다. 이 가운데 사람이 사는 곳으로는 푸에르토리코와 괌, 북마리아나제도, 미국령 사모아제도, 그리고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등이 있습니다. 미국령에 사는 주민들은 미국령 사모아를 제외하고 모두 미국 시민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미국 시민이더라도 미국령에서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Puerto Ricans will have the choice of becoming an independent nation, becoming America's 51st state, or remaining a US territory. Puerto Ricans cannot vote in US general elections.
미국 연방 법원은 몇몇 판결을 통해 미국령에 사는 미국 시민이 대통령과 부통령 선거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를 가능하게 하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헌법은 각 주가 뽑은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대통령을 뽑는 주체는 일반 미국 시민 개개인이 아니라 엄연히 주입니다. 이에 따라 정식 주가 아닌 미국령에 사는 사람은 미국 시민이더라도 대통령 선거, 엄밀하게 말해 대통령 선거인단을 뽑는 선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령은 정식 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로 정식 주에 살던 미국 시민이 미국령으로 이주하면 이 사람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령에 살던 미국 시민이 정식 주로 가면 이곳에서는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령 사모아 주민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려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정식 주로 이주해야 합니다. 네, 2020 미국 대선 특집 미국 대선 ABC. 오늘은 미국령과 대선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로베타 플렉과 도니 해서웨이의 노래입니다. 사랑이 어디에 있나요?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다면 그렇게 말해주세요. Where is the love? 들어보시죠.
me so. Don't leave me hanging on the promises. You've got to let me know.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지성의 산지에 미국 대학을 찾아서가 방송됩니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박영서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의 대학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최정예 육군 장교들을 배출하는 미국 육군사관학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웨스트포인트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미국 육군사관학교는 미국의 최정예 군인들을 양성하는 군사학교입니다. 또 동시에 일반 대학교 못지않게 깊이 있는 순수 학문, 교육의 장이기도 한데요. 먼저 미국에서 38년간 대학 진학 상담과 교육을 해온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도움말 들어보시죠.
2차 대전이 종료된 후부터 웨스트포인트의 교과 과정은 순수 과학, 응용과학, 기술 영역을 대대적으로 보강한가 아울러 군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세계 정세, 문물, 인문 사회 계열, 순수 학문에 대한 커리큘럼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공학 일변도로 성장해온 웨스트포인트였지만 현재는 화공학, 토목기계공학, 전기공학, 영어, 역사, 법학 등 전공이 개설되면서 일반 종합대학교와 같은 심도 있는 인문계열 학부와 전공 과정이 제공돼 있습니다.
네, 웨스트포인트는 현재 36개 전공 과정과 15개 부전공 과정을 갖추고 있습니다. 웨스트포인트는 약 4,200명의 생도에 580여 명의 교수진이 있습니다. 베트남전이 한창이던 1964년 당시 36대 린든 존슨 대통령이 미국의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육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 생도수를 2,500여 명에서 4,400여 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에 서명하면서 오늘날까지 약 4천 명의 생도수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웨스트포인트는 베트남전 당시 잠시 어려운 시간도 겪었습니다. 다시 교육전문가 손승호 씨의 도움말입니다.
1960년대 중반 베트남 전쟁에 대한 비판과 회의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군대에 가려는 우수한 젊은이들이 주로 지원자가 격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980년 공화당 보수파인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정부가 들어서고 대폭 개선된 교육 내용과 4년간의 무료교육, 졸업 후 취업보장 등이 다시 강조되면서 인기를 회복하기 시작해 우수한 성적의 젊은이들이 다시 모여들고 있습니다.
네, 2018-19년도 신입생 내역을 보면요. 약 12,000명이 지원해서 2,230명 정도 입학 허가를 받았고요. 이 중에 약 1,200명이 최종 입학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해 1,300명 정도가 입학을 하면 1,000명가량이 졸업을 한다고 하네요. 22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웨스트포인트가 여학생의 입학을 허용한 지는 50년이 채 안 됩니다. 웨스트포인트는 1802년에 설립된 이래 1976년 전에는 여성생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1976년 설립 174년 만에 여성 지원자 119명의 입학을 허용했고요. 1980년 이들 중 62명이 육사를 졸업하면서 웨스트포인트에 새 역사를 열었습니다.
4 years ago, some doubted whether any of the first women would see this day. Skeptics believed that the physical routine would be too tough on them, but the majority made it.
특히 최근 몇 년 웨스트포인트의 여생도 비율은 평균 20%를 웃돌고 있는데요. 2018-19 학기 역시 최종 입학생 1,200여 명 중에서 290명이 여학생들이었습니다. 국제적인 수준의 교육기관으로서 웨스트포인트는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외국 학생들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웨스트포인트가 외국 학생들을 받아들인 건 벌써 100년도 더 전의 일인데요. 최초의 외국인 생도는 1889년에 졸업한 과테말라 출신의 생도였고요. 이후 지금까지 80개국 넘는 나라에서 500명 가까운 외국인 생도들이 웨스트포인트를 졸업했습니다. 웨스트포인트가 이렇게 외국인 생도들을 받아들이는 이유가 뭘까요? 네, 웨스트포인트에서 외국인 생도들을 담당하고 있는 브렌트 매튜스 학장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들어보시죠.
They get to look at the world through the lens of another person. They get exposure to things that not everything we do in America.
웨스트포인트가 외국인 생도들을 받아들이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미국인 생도들은 외국에서 온 생도들을 통해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외국 생도들과 접함으로써 미국에서 하는 게 모두 다 전부일 수는 없다는 것을 알 수도 있습니다. 다른 접근, 다른 사고방식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며 생각의 폭을 넓힌다는 장점이 있죠. 반대로 외국 생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역시 미국은 어떻게 생각하고 접근하는지 배우면서 사고의 폭이 넓어지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현재 미국 국방부와 국무부는 매년 기준에 맞는 국가들을 선별해서 해당 국마다 6명까지 후보들의 입학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웨스트포인트에 재학 중인 외국인 생도는 한 해 약 60명 정도라고 하네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웨스트포인트는 생도들에게 크게 4개의 영역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의 도움말 들어보시죠.
미국 육군사관학교는 모든 생도들이 지적 능력과 체력, 군사력, 도덕성 등 4가지 영역에서 완벽성에 이르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지적 능력의 향상을 위해 생도들은 30여 개의 필수 과목을 이수하고 나면 자신의 전문성과 학문적 취향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코스들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 체육 프로그램에 있어 모든 생도들은 필수적으로 각종 스포츠 팀의 소속 선수가 돼서 교내의 스포츠 과정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 모든 과정은 군 장교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로 하는 고도의 체력을 단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웨스트포인트가 중시하는 영역이 바로 군사력 훈련과 인성교육입니다.
군사훈련은 모든 생도들이 웨스트포인트 입학 첫날부터 기초훈련 과정부터 시작해 장교의 자질을 배우는 지도력을 기르게 됩니다. 학교 중에는 주로 교과목 학문 이수에 몰두하지만 1, 2학년 과정에서는 주로 웨스트포인트 근처에 있는 군부대에서 기초 군사훈련을 받게 되는데요. 3, 4학년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는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미군 부대에 실전 배치돼 공수비행, 낙하훈련 등 각종 군사 교육도 받게 됩니다. 웨스트포인트의 자랑거리 중 하나인 도덕성 배양 과정은 의무, 명예, 조국이라는 교훈에 따라 도덕성 교육을 받습니다.
웨스트포인트 생도들은 졸업하면 학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생도들이 4년간 재학하는 동안에 소요되는 학비와 모든 재반 경비는 연방정부가 부담하죠. 생도들은 졸업 후 소위로 임관해서 육군에서 5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하고요. 3년 동안의 예비역 기간을 갖게 됩니다. 네, 이번에는 웨스트포인트 지원 과정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도움말입니다.
일반 대학교 지원은 보통 12학년 때부터 시작해 12월이나 1월에 모든 지원자가 마감되는데 이렇게 일반 대학교처럼 생각하고 12학년에 들어서서 지원 준비를 하려고 한다면 인위적으로 늦었다고 봐야 합니다. 모든 지원자들은 11학년 1학기를 마치고 나면 반드시 신입생 지원자 질의서, 즉 Candidate Questionnaire를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하는데 공식적인 지원 절차가 이때부터 시작되며 그제서야 본격적으로 신입생 지원서를 작성할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때 국방부의 의료검사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2학년 2월 말까지는 모든 지원을 마쳐야 하고 1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기간 동안 합격 여부를 통보받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웨스트포인트는 지원자들에게 정치인이나 군 관계자의 추천서를 받을 걸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매년 평균 1만 명 이상의 지원자들이 웨스트포인트에 지원하기 위해 부통령 또는 연방 상하원으로부터 추천서를 받기 위해 신청합니다. 이 추천서는 웨스트포인트의 관문을 넘어서는데 매우 중요한 항목이 됩니다. 웨스트포인트에 재학 중인 학생을 둔 학부모들에 따르면 이 과정은 그다지 어렵지는 않지만 인원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11학년 봄학기부터 서두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약속했던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활 영어부터 뉴스 기사의 고급 영어까지 다양한 영어 표현을 배워보는 익스프레션 익스프레스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Hey guys, Evelyn here and welcome back to Expression Express. 저희 VOA 뉴스를 통해 뉴스에 자주 쓰이는 표현 배워보는 Expression Express.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 마이클 오엘런이 지역 안보 문제와 트럼프 대통령에 관해 어떤 의견 냈는지 들어보면서 단어를 배워보겠습니다. Here's what he said.
It's not a bad thing for a president to be a little bit of a peacenik, even though you don't really think of President Trump as being a soft guy. But it's true he wants to avoid new wars.
It's not a bad thing for a president to be a little bit of a peacenik. Peacenik, peace는 평화, something nik 하면 뭐뭐 하는 혹은 어떤 것을 지지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됩니다. 예를 들어 beatnik 하면 1950년대 미국의 기성사회의 반발에 사회에서의 성공보다는 방랑 생활을 추구하던 비트 제너레이션, 비트족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No good nik. No good 하면 좋지 않은, 즉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사람, no good nick 이란 뜻이 됩니다. 그래서 peacenik 하면 평화주의자라는 뜻이 됩니다. 예문 다시 보겠습니다. It's not a bad thing. 그건 나쁜 일이 아닙니다. For a president, 대통령이 to be a little bit of a peacenik, 평화주의자 면모를 어느 정도 보이는 것은 even though you don't really think of President Trump, 비록 당신이 트럼프 대통령을 여기지 않겠지만 어떻게? As being a soft guy, 부드러운 성향의 사람으로서. But it is true. 하지만 그건 사실입니다. He wants to avoid new wars. 그가 새로운 전쟁을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오늘 배운 표현에 집중하며 예문 들어보겠습니다.
It's not a bad thing for a president to be a little bit of a peacenik, even though you don't really think of President Trump as being a soft guy. But it's true he wants to avoid new wars.
Example, 영국 일간 가디언은 지난해 사망한 이스라엘 소설가 아모스 오즈를 두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Wounded in the 1967 and 1971 wars, he was Israel's most beloved peacenik. Wounded in the 1967 and 1971 wars,
1967년과 1971년 전쟁으로 상처 입은 그는, 오즈는
He was Israel's most beloved peacenik. 이스라엘에서 가장 사랑받는 peacenik, 평화주의자였습니다. Wounded in the 1967 and 1971 wars, he was Israel's most beloved peacenik. Peacenik, 비슷한 표현으로는 peace lover, peacemonger, 그리고 pacify 하면 갈등을 진정시키다, 평화를 부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pacifist 하면 peacenik과 같은 평화주의자라는 뜻이 됩니다. peacenik, pacifist. 오늘은 peacenik, 평화주의자라는 표현 공부해 보았습니다. That's a wrap for today's lesson, and thank you guys so much for joining me on Expression Express.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셀린 디온의 노래입니다. My Heart Will Go On. 내 사랑은 계속될 거예요. 전해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이운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Oh.